주님 오시고 언덕위의 찬송 89장 부르시겠습니다. 언덕위의 찬송 89장입니다. 사모하는 나의 주님 이 시간도 원합니다. 사랑스런 주님 얼굴 이 시간도 구합니다. 내 주여 나의 사랑 오직 주님뿐입니다. 오내 주여 나의 맘에 주님만을 주옵소서. 이 시간의 기다림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나 잠잠히 바라보며 주님 말씀 구합니다. 내 주여 나 이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오 내 주여 주님만이 나의 길이 되십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 내게 복이 아닙니다. 나의 주님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 주여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사랑 이 시간도 구하는 것 오직 주님뿐입니다. 오직 주님뿐입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서로 얼굴은 대하지 못하지만 저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님 중심 삼고 둘러앉는 마음으로 영광스럽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처럼 큰 은혜를 허락하심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이우정 총재님을 통해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시고 또 그리운 우리 목사님 또 보내주셔서 정말 저 보좌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귀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주신 은혜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새롭게 허락된 오후 예배 가운데다 주님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저 지리산 또 자락에서 섬기시고 수고하시는 오늘 김양준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귀한 말씀을 기대하며 주님이 허락하실 귀한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오후 예배를 들어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값진 예배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몸된 게 다가오신 선교사님들 오셨는데요. 인사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캄보디아의 박명진 선교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아르헨티나에서 오신 김명숙 선교사님 순으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시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기독교회 선교교회 캄보디아 박명진 선교사입니다. 주님이 큰 은혜 베푸시고 또 잘 지켜주셔서 보호해주셔서 귀한 은혜 주셔서 캄보디아에서 잘 지내다가 이번에 두 번째 안식년을 맞이해서 일시 귀국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진토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귀한 목사님께도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올해 선교지에서 영적으로 힘들 때 우리 함께 기도해요 인터넷에 참석하면서 많은 은혜와 힘을 받았습니다. 특히 목사님 기도 시간에 국군 장병 우리 등에 짊어지고 세계 선교 우리 등에 짊어지고 기도합시라는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아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있기에 죄악이 가녀가니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의 한국을 살려주시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 진토리 교회에서 우리 박영미 선교사님과 또 성함을 제가 잘 기억 못하는데 그 한 분 선교사님 권사님께서 저희 집으로 한국에 있는 저희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매주 그 책이 나올 때마다 그 귀한 책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가 부모님 엄마가 읽으시는 그 성경 옆에는 항상 목사님 서적이 있습니다. 성경 읽으시다가 또 목사님 서적 읽으시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계시는 것을 볼 때 제가 두 분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박영미 선교사님께도 이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역은 캄보디아 그 깜뽀시라는 지방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차근차근 어린이부터 팔순에 이르는 그 할머니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또 어린아이들은 잘 자라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양육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났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서 캄보디아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일꾼들로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지금 모든 나라가 그렇겠지만 캄보디아도 코로나로 되게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도 많은 캄보디아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가운데 계시고 또한 현지 분들도 많은 곤통 속에 있는 것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 우리 귀한 진토리 기도의 일꾼 성도님들 캄보디아의 복음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귀한 선교사님들을 하나님의 생명싸기 안에서 지켜주시고 또한 현지 분들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셔서 이 코로나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저희 선교사들 어려운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정말로 항상 기도로 동역해 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동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돌아가서 더 열심히 하나님의 영토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 거하면서 열심히 주님 뜻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진토리 식구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는 5년 전에 강기한 선교사님, 이희옥 선교사님을 통해 한밤의 묵상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소개받으면서 진토리를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정말 그 진토리에서 주시는 말씀 통해서 늘 주님과 함께여야 한다. 그러니까 늘 그 주님의 함께함에 대해서 늘 말씀하시네 그걸 잡고 사역하던 중에 먼저 저희 사역지는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수도에서 1200km 떨어진 파라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만나는 삼국이 만나는 유명한 그 영화 미션에 나오는 그 배경과 또 거기에 나오는 가라니 인디오족을 저희들이 한 17년 정도 섬기다가 저희 남편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병을 얻어서 이명증 때문에 부에노스에 이비인과에 오려고 왔다가 거기서 좀 어려운 것 같아서 한국에 오면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해서 나왔는데 세브란스 병원에 가니까 3개월 시험부를 선고받고 1년 6개월 동안 투병하다가 지난 4월 17일 날 저희 남편 선교사님은 천국으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투병 가운데에도 늘 저희 그 이욱 선교사님이 또 계속 그러니까 너무 하루아침에 날 어떤 증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날벼락같이 이렇게 맞이한 질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모님 예수님 잡아야 된다, 예수님만 붙들어야 된다 계속 또 그렇게 해서 위로해줬고 또 우리 강주영 자매님이 필요할 때마다 또 서적 보내줘가지고 너무 많은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얇은 책이지만 쉽게 넘어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한 장 읽고 또 깊이 묵상해보고 또 한 장 읽고 또 묵상하고 이러다 보니까 얇은 책인데 한 권 읽는 이렇게 다 읽는다는 게 참 어렵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 기도해야 할 그 함께 기도회의 시간 가운데는 제가 신천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때도 투병 중에 입원 치료하고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또 함께 기도회의 시간을 하면서 정말 그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과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정말 그 오랜 기간 투병 생활을 좀 수일처럼 보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가기 얼마 전에는 강 목사님이 새벽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어떤 유라굴라 같은 태풍이 와도 내 주님 모셨으면 주님의 보좌 앞이면 내 주님과 함께이면 이길 수 있고 요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새벽에 특별 새벽 기도에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제가 몇 번을 듣고 또 번복하라고 또 새김질하고 하면서 너무 어떻게 내가 이렇게 평강해야지 내가 평안해야지 그게 아닌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평강을 누렸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기쁨, 그 밝음 속에 36년 동안 함께했던 남편을 너무 이렇게 감사함으로 또 이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이사 보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거기 아르헨티나에 있으면서도 정말 한국 가면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진토리 교회인데 그 소원이 오늘 5년, 6년 만에 정말 오늘 이루어졌고요. 또 오니까 너무 좋고 또 처음 왔다고 너무 이렇게 친정에 온 것처럼 막 떡도 주시고 그리고 말씀도 너무 은혜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혼자 이제 둘이 나왔지만 이제 혼자 돌아가려고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은 하늘길이 막혀서 이제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고요. 우리 진토리 식구님들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실 것은 제가 이제 둘이 왔다 혼자 돌아가지만 우리 주님 모시고 또 주님의 보좌 앞에 강한 묶임으로 제가 서 있고 제가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보좌의 주님, 내 주님, 내 구주십니다. 오늘도 날 강하게 묶어주셔서 이 하루길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이 하루길 가게 해달라고 긍휼 안에 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님의 그 평강으로, 기쁨으로, 밝음으로 저에게 늘 이렇게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그 선물을 제가 누리고 있어요. 또 제가 이제 혼자 돌아가지만 우리 주님 모시고 강한 묶임으로 서 있다면 오늘 목사님 통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허락 안에 제가 주님 모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두 분의 귀하신 선교사님 보내주심이 참으로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캄보디아 박명진 선교사님 그리고 아르헨티나 김명숙 선교사님 우리 식구님들 기억하셨다가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 경남 함양군 마천면 마천교회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김양중 목사님께서 말씀 먼저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님 안에서 다들 평안하셨는지요? 저는 그 지리산 멀리 살고 있습니다만 참 우리 진토리 식구님들은 언제나 제 마음속에 좀 더 가까운 그런 분들인 것 같습니다. 마치 빌립보서 2장 24절에서 사도바울께서 빌립보 교회 교인이겠죠. 빌립보 교회 일꾼인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는 가운데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말씀하심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0절 말씀 속에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라는 말씀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 진토리 식구님들 참 모든 분들이 우리 중 한 분을 이렇게 자신들의 전부 삼고 그리고 참으로 정함 있는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을 추구하며 그리고 참으로 뚜렷한 마음으로 주님 보좌 앙망하시며 그리고 참으로 단순된 마음으로 주님 한 분 모시고 살아가는 한 분 한 분들의 모습이 참으로 제 마음 속에 우리 주님 한 분 향해 솟아오른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적 동기부여가 되는 것을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아있는 이제 8월성의 즉 한밤의 묵상의 시간에 대해서도 그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섬세하게 일해 주실 것을 기대감 가져보고요.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님 한 분 향해서 굳건히 설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될 것이라는 소망을 또 품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 여름철에도 무척 무더운 날들이 계속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얼마 전 어느 무더운 날에 저희 교회에서 한 3분 정도면 갈 수 있는 우리 지리산의 맑고 시원한 물이 흐르는 냇가에 그 곁에 서 있는 커다란 나무 그늘 아래에서 한동안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제 마음속에 그 상쾌함이 느껴지면서 에스겔서 47장 말씀과 그리고 시편 91편 말씀이 떠올랐었습니다. 에스겔 47장 12절 말씀에 강 자욱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실과가 끊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말씀하시고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라는 말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오직 주님 한 분께 자리 잡아가고 우리 오직 주님 한 분께 단순되게 뿌리 내린 가운데 참으로 생명수의 흐름이 있음을 생각을 해보았었습니다. 마치 시편 1편에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말씀하심처럼 참으로 우리 주님 주시는 그 생명수의 풍성함 속에만 살고 싶은 마음 그 마음 가져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참으로 정함 있게 그리고 뼈 있게 오직 주님 한 분께만 제 믿음을 두고 그렇게 주님께만 자리 잡고 살아가야지라는 마음을 품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91편 말씀 속에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은 이제 그 깃으로 이렇게 덮어주시는 가운데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라는 말씀을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지리산 맑은 물이 흐르는 곳에 자리 잡고 나무 그늘 아래 머물러 있으면서 바로 시편 91편 말씀처럼 그늘 아래와 날개 아래의 그 복됨과 소중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겨 보았습니다. 참으로 날마다 우리 지금 한 분을 의지하는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다가서서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주님의 그늘 아래에서 그 복락 속에 살고 싶은 마음 가져보았습니다. 마치 아가서 2장 3절에서도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여러분도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가 있음을 알았을 때 얼마나 마음속에 반가운 마음이었겠습니까? 날마다 주님 한 분 향한 마음가짐이 그런 것 같습니다. 마치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처럼 날마다 사모함으로 그렇게 주님께 다가서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의 그늘에 깃들여서 그것을 저의 참된 기쁨으로 삼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 실과가 입에 달았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서 우리 주님의 어떠하심을 또 맛보는 것, 그리고 주님의 어떠하심을 누리는 것, 참 놀라운 복락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처럼 오직 주님 한 분께만 자리 잡고서 그렇게 주님께 깃들이고 주님께 기대고 주님께 잠기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신다라는 말씀처럼 그 안에서 누려볼 수 있는 참된 부요함이 있음을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또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강하게 권면하면서 빌립보 4장 1절에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권하면서 이어지는 4절 속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 읽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 안에만 굳건히 자리 잡고 우리 주님 안에 견고히 뿌리 내리고 서고 싶은 마음, 그 마음 또 역시 제가 품어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진토리 식구님들 많은 분들의 삶이 그러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주님께서는 제 삶 속에서 일하시는 가운데 제가 주님께 숨는 법을 익히도록 많이 인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마치 다윗왕에 대한 주님의 손길이 그러하여서 시편 11편 1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더러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고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참으로 우리 주님은 제가 우리 주님을 유일한 나의 피난처로 삼는 법을 배우도록 그렇게 섬세하게 연단해 가셨음을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피난처 되신 주님을 나의 근거 삼고 우리 피난처 되신 주님을 저의 참된 거처 삼고 살아가도록, 마치 시편 11편 3절에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알고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나아가 자리 잡을 나의 참된 터전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서주시고, 그리고 제가 깃들여 살아갈 저의 날개 아래로, 그리고 저의 그늘 아래를 마련해 주신 것, 참으로 저에게는 복되고 감사한 마음이 아닐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시편 16편 6절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옥중서신의 특징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낱말이겠듯이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어봐도 그들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그리스도 안, 주님 안,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를 읽어봐도 그들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 바로 그리스도 안, 주님 안, 네,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산다, 바로 이곳이 저의 참된 영토임을 고백을 해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몇 년 전 저희 노예 모임 마치고 밤 10시 넘어서 집에 돌아오는 중에 제가 운전하는 중에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지금 왜 울고 있지? 그런데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것 어렵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 나 혼자 운전하고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나 혼자의 시간이 아니라 그 자리 그 시간은 우리 주님께서 친근히 다가오셔서 함께 주시는 시간임을 인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으로 시편 16편 2절 말씀이 실감이 났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했나이다. 여러분들 주님 모시고 주님 안에서 사는 삶, 이것을 능가하는 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앞으로도 결코 빼앗기고 싶지 아니한, 그리고 소홀히 여기고 싶지 않은 오직 주님과의 참된 관계라고 고백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창세기 34장을 읽어보면 야곱의 딸 디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 식구들이 세겜 땅에 머물렀을 때 그가 아버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곁에 머물지 아니하였을 때, 아버지 집을 멀리 벗어나고야 말았을 때 그 디나가 겪은 가슴 아픈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그 유명한 탕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역시 그가 아버지 집에 머물지 아니하고 아버지 품을 벗어나고야 말았을 때 그가 겪은 불행스러움을 잘 살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고 새끼를 날개하려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리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들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처럼 이스라엘이 주님 아래에 주님 날개 아래 이끌어 가주시고 잠을 거절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 비극과 참상을 겪었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주님께 굳건히 자리 잡고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 주님 벗어나지 아니하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요. 그 무엇도 주님과 나 사이를 넘보지 않도록 틈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주님께 밀착되어져 있고 주님께 연합되어져 있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인 것인지요. 그런데 사실은 저도 지내다 보면 가끔 이런저런 일들 속에서 마음이 번거로워지는 일들이 생기는 것을 경험을 하곤 합니다. 참으로 제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로 한 분양에 정돈되어 있지 않고 산만하게 흐트러지는 것을 느껴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을 떠올리곤 합니다. 즉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을 벗겨지리라 라는 말씀인 겁니다. 간혹 이런저런 일로 제 마음이 번거로워지고 제 마음이 산만해졌을 때 그때그때마다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가는 마음,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키는 마음, 다시금 주 안에 정돈된 마음 품어보고 다시금 주 안에 자리 잡아가는 것, 저에게는 무척 소중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일 제가 주님께로 그때그때마다 제대로 돌이키지 못하고 제대로 돌아가는 모습이 못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어떨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에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씀하신처럼 만일 그때그때마다 제가 주님께로 제대로 돌이키지 못하고 돌아서는 모습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이 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이 정한 있는 마음이 못되고 산만할 때 그때그때 정신차려 주님께 돌아와서 다시금 주님 안에 자리 잡아 가게 되어진다면 마치 시편 25편 14절 말씀에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신처럼 바로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 때로는 더욱 가까움 속에 우리 주님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음을 또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저는 주 안만큼은 주 안에 자리 잡는 것만큼은 결단고 착오가 생기고 싶지 않은 그 원함을 가지고서 주님 저는 이와 같이 살고 싶습니다 라는 말씀을 조금 더 가보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함이나미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저는 참으로 말씀하신처럼 주님 위하여 나머지 모든 것들 해로 여기고 배설물 여기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는 발견되는 삶, 그 삶을 참으로 정상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 품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13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말씀하시면서 누구든 주님 이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날마다 주 안에만 자리 잡고 우리 주님을 처전 삼고서 제가 사모하는 주님, 제가 존귀 여겨드리며 제 그 주님을 그리한 마음 속에 살아가는 저의 삶, 참으로 주님 이름 부르며 또 주님 이름 부르며 또 주님 이름 부르며 그렇게 다가서서 그 안에만 특권히 자리 잡고 싶은 마음, 제 마음이 소원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40장 30절 30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막들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참으로 날마다 주님 안에 자리 잡고 저 보좌에 계신 주님 앙망하며 저 보좌에 계신 주님 응시하며 바로 위로부터 부어주신 세임 얻어서 날마다 살고 싶은 마음, 저 안에 품게 되는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에베소 6장 24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제 마음속에 참으로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은 마음, 간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 안에 변함없이 자리 잡아가는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변함없이 자리 잡은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바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도 곧 틈이 벌어지고 금이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진정 주 안에 변함없이 자리 잡아 감으로 인하여서 주님 우리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삶, 또 제 마음속에 품어보는 그런 원함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 4장 10절 말씀에 데마라는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골로새서나 빌립보서 말씀을 읽어봐도 데마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도 한때는 사도바울의 조력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았음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마음을 세상에 빼앗겼을 때 그는 주님을 벗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외에 자신을 근거 삼고자 하거나 세상을 근거 삼고자 할 때 얼마나 쉽게 우리 주님에게서 이탈될 수가 있는 것인지요. 참으로 주님 품을 벗어나고 참된 영토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제 마음의 허리를 묶고서 확고한 근식된 마음을 가지고서 오직 주님의 군사된 마음 품고서 그렇게 굳건히 서고 싶은 마음 또한 가져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말씀하시는 그리스 예수의 좋은 군사로 세고 싶은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좀 군인에게는, 군인들에게는 많은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사성 장군에서 이등병에 이르기까지 많은 계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저는 높은 계급장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높은 계급장은 감당도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낮은 2등병이나 1등병이면 족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주님의 좋은 군사로서는 살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에 원함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자리 잡지 않은 좋은 군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처전 삼지 않는 좋은 군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주 안에 깃들여 살아가고 주님의 영통 삼음을 인하여서 좋은 군사로 살고 싶은 마음, 제 마음가짐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느 시대치고 참으로 어둡지 않은 시대가 있겠습니까만 참으로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얼마나 짙은 어둠에 짓눌려 있는 시대인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은 그 어디서도 소망적이다라는 느낌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 되시는 주님이시죠. 주님은 유일한 생명이시고 길이시고 참빛되시고 해답되시고 소망이신 주님이신 것 같습니다. 바로 뼈 있는 마음가짐으로 오직 그 주님 한 분을 옷 입고서 주님 한 분을 뚜렷이 증거해보는 삶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 13장 말씀 중에 두 기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주님 안에 굳건히 자리 잡고 우리 주님 한 분을 유일한 저 영도 삼고서 그렇게 뼈있게 살며 참된 부요함 가운데 뚜렷하고 순명에 살고 싶은 마음가짐이 있어서 한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양준 목사님 지리산 현지에서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도 먼 곳에서 우리 김명중 목사님 따뜻한 마음으로 또 정성껏 준비하신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가져보는 첫 시간입니다만, 오후 시간 첫 시간입니다만은 여러분이 다 뜻깊고 소중한 시간들 많이 가졌으리라 생각하면서 시간이 길지 않도록 아주 짧게 하도록 온 정성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정성도 짧게 하도록 정성을 기울인 경우도 있답니다. 저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하신 말씀 속에서 특별히 로마의 감옥에 갇혀 계실 것 때에 시간으로 말하면 AD 62년부터 63년 사이랄까요? 그 시간에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역도 얼마 남지 않은 그 점에 그가 옥중서신 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모데후서 이 옥중서신 제가 빌레몬서는 그 생각지 않고 이 세근 네근 속에서 한 마디씩 귀중한 것을 가져보고자 생각을 정해봤습니다. 그렇게 짤막한 네 마디 말하면 오늘 여러분은 자유로운 시간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로마의 옥중이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님과 함께 참된 사귐을 잘 가져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표현된 이 아름다운 짤막한 말들 우리가 마음으로 새겨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야기는 시간을 살아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이곳저곳을 부지런히 다니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묶어져 있는 그분에게 어느 의미에 있어서 시간은 가득 있다고 할 것 같아요. 눈 떠보면 감옥, 밤에서 밤중에 자다가 일어나봐도 감옥, 이런 말은 세상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그진 없겠습니다만 시간이 온 천지에 가득이다. 물론 24시간이 하루이겠지만 내게는 시간이 너무 많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오늘 시간은 어떠나요? 근데 그 에베소서 5장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낱말을 하셨는데 그건 정확히 번역하면 시간을 사란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시간은 어떻습니까? 시간을 어쩌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생각도 못하고 시간들을 보내갚았다. 아니면은 내가 특별한 일과 같다 보니 시간들이 너무 많이 내게 여유가 있는 것 같아 보인다. 그 이 사람, 저 사람을 따라서 시간은 여러 모양으로 다가올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5장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시간을 살아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서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말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시간을 살아. 그 말씀에 앞서서 그는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를 마음써본 자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기쁘시게 할까? 그 말에 앞서서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면 주님께 꽉 묶어진 자로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참 생명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빈틈없이 틈없이 살고자 마음속한 흔적을 사장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매여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 기뻐시게 할까? 그것이 애쓰는 바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빛 가운데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빛 가운데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는 말씀처럼 빛 가운데서 끊임없는 삶을 꾸려가게 된 겁니다. 후회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로서 살아계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시간을 준비해보는 시간을 그 준비해보는 딴 말로 표현하면 주님과 나의 딱 짜임 있는 알찬 삶을 가지고 내 주님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삶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 뜻을 위하여서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자세입니다. 참 좋은 우리의 묶음입니다. 여러분과 제게 무관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분이 두드러진 특별한 사람인가 우리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땅을 조금 전에 이 땅을 지나가신 분들을 보면 글쎄요, 삼성의 이병철 씨, 현대의 정주영 씨, 대우의 김우중 씨, 이 세 분은 한국의 경제를 장악한 큰 금옥이라고 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어느 오랜 기자 생활을 했던 분이 세 분을 만나보고서는 한 말이 있습니다. 이병철 씨는 만나보니 철학자 같더라, 철학자 같더라. 사실 이병철 씨는 생활이 가난한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여유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정주영 씨에 관해서는 막노동꾼 같더라. 정주영 씨는 넉넉하고 여유 있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어려운 집안이었습니다. 김우중 씨에 관해서는 그건 셀러리맨 같더라, 봉급자와 같더라 라는 뜻입니다. 김우중 씨도 어린 시절 아주 빡빡한 어려운 삶 속에서 살아온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 특징이 있어서 한 사람은 철학자 같고 한 사람은 막노동꾼 같고 한 사람은 월급쟁이 같은 그런 인상을 풍겼다고 했습니다. 아마 그들이 그 기자가 한 말은 틀림이 없는 정확한 말 같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재계에 2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대우그룹의 정주영 씨는 두 사람과는 달리 그만 몰락하고야 말았습니다. 너무 하루아침에 가장 번성한 것처럼 보였던 시간에 그는 엄청나게 몰락하고야 말았습니다. 그 해가 1997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볼 때는 IMF가 찾아온 시절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재벌의 위를 차지하고 있던 그가 몰락한 겁니다. 해외를 떠돌아다니야 하고 피난길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가 진 부채는 23조 정도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근데 김우중 씨가 좀 세월 지나고 나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말하면 주어진 환경과 여건은 분명히 달라진다. 그건 사실이에요. 조금 오늘 성경이 하는 이야기를 해서 용서해 주세요. 근데 우리 인생에서 배울 만한 교훈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우중 씨가 내가 말하면 달라진다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우가 부도가 나고 엄청난 한국의 경제를 파탄시킨 것 같아 보이는 그런 대우인데 내가 진실을 이야기하다 보면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 이야기 속에 포함된 이야기를 잠깐만 끄집어내 보겠습니다. 그게 1997년입니다. 하루아침에 대우는 그렇게 된 겁니다. 가장 잘 발전하고 있다는 여건 속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IMF 때 김우중 씨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올해 대한민국에 수출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500억 불은 될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분, 아마 그때 재경부 장관이 이헌재 씨였을걸요. 근데 그분은 뭐라 했냐면 아니다, 30억 불 내지 50억 불 사이다라고 한 겁니다. 너무 차이가 많지요. 김우중 씨는 이 500억 불에 우리가 올린 돈을, 얻은 돈을 가지고 우선 급한 건 메꾸어 가면서 가면 문제없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 나라의 살림을 맡아 살고 있는 그분들은 아니다. 30억에서 50억 사이다. 그러므로 이건 안 된다. 이는 파탄을 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부도로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나라 경제를 그 방향으로 부도의 처리 방향으로 몰아갔다고 합니다. 그 한 해를 살고 나서 살림을 검토해 보니 400몇십억 불이 돈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김우중 씨의 말이 맞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 많은 회사들을 부도내지 않고 잘 운영했더라면 그렇게 아픔 있는 무너지는 소리가 나는 그런 대한민국이 안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뭐 한 것은 단적 한 가지 예지만 그런 게 많았겠죠. 그 당시에 김우중 씨가 한 말은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대우는 선진국에도 거래를 했지만 후진국에 더 많은 거래를 했다고 합니다. 우즈베키스탄에 큰 자동차도 설립했고 여하튼 걸 했는데 그 처음부터 문 닫게 된 거죠. 뭐 그러니 엉망이 된 거죠. 정확히 말하면 경제에 관해서 깊은 연구를 한 분들이 말한 바에 본다면 사실 대우는 파탄나는 쪽으로 안 가도 됐대요. 그 유통이 잘 되고 있었고 그 비전이 있어도 믿을 만한 신용 속에서 사업이 잘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의 경제를 살고 운영하는 분들이 판단착오가 있었다는 말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 김우중 씨가 또 한 가지 한마디 한말이 있어요. 그 뭐냐면 내가 가욕을 너무 많이 부린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전 이렇게 말할 거예요. 김우중 씨의 말의 두 가지는, 이 두 가지는 아주 중요한 말이죠. 내가 말하면 달라진다. 그건 쉽게 말하면 오해 속에서 많이 일이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또 한편 내가 가욕을 너무 낸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무엇을 딱 얻을 수 있냐면 나라의 IMF 부도를 처리한 나라의 살림을 살았던 분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김우중 씨의 주어진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그가 운영했던 것은 복된 삶은 아니었구나 한 겁니다. 복된 삶은 아니었구나. 얼마나 애를 많이 쓰며 노력을 많이 하며 참으로 애태웠던지 아마 이래서 하루 일과를 마치는 시간은 거진 자정시간인 것 같고요. 새벽에 눈이 잘 안 떨어져서 안약을 넣어야 눈이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힘겹게 삶을 꾸렸는데 결국은 그가 오해받은 것도 있지만 무너졌다 그 말이에요. 무너졌다 그 말이죠. 제가 지금 시간을 사자란 말의 의미 속에서 김우중 씨처럼 그렇게 열심히 있게 그렇게 부지런하게 그렇게 온머리를 짜서 그거 아니에요. 그건 축복된 시간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시간을 사야 돼요. 그건 복이 있다고 말이요. 찬양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 붙드시는 영광이 있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주님의 뜻, 주님의 뜻, 뜻이 있는 시간. 그 시간을 산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내가 그런 시간을 갖도록 마음을 써본다. 너무 귀중한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이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 에베소서 3장 4장처럼 내가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된 삶을 살도록 마음을 써야 돼요. 내가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께 사로잡힌 삶을 살도록 해야 돼요. 그거 아니면 아무리 부지런하게 해도 어떤 머리는 잘못됐구나, 부도구나, 피난살이구나, 어리석었구나, 옳은 거 아니에요. 주님께 속하여 주님께 사로잡힌 삶을 살기에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옥중에서 쓴 것이어요. 환계가 여건은 대단히 열악하다 그 말이에요. 주어진 것은 정말 그 무엇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주님께 사로잡힌 삶을 살도록 힘써가고 내 주님과의 사귐에 빈틈없는 삶을 살아가고자 힘써가면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있지 않아요. 옥중에서 보내든 가난 속에 보내든 어떤 시련 속에 보내든 시간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내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복이 있는 시간이 된다고 말이요. 오늘 내가 이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도 오늘 내가 이 시간을 환난과 어려움 속에 보내도 주님과 함께 내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뜻있는 시간을 보내간다면 이건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다. 옥중인데 뭐, 가진 것 없는데 뭐, 내 몸이 포로로 잡혀있는데 뭐, 모르겠다. 끄는 대로 끌려가자. 그게 아니에요. 주님과 나 사이에 삶을 정돈해 가면서 오늘도 주님과 나 사이를 위해서 시간을 운영해 보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마음으로 생각을 가져보는 것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이 예약함이 있나요? 아니면 이런저런 곤란함과 궁핍과 문제점이 많나요? 그러나 주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시간을 주님의 뜻을 위하여 가져볼란다라고 해본다면 오늘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두고 감사할 만한 참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고리텐범 할머님이 독일의 그 감옥 속에서 보냈던 시간이 정말 쓸데없는 시간이었나요? 아니에요. 주님께 속해서 언제 죽을지 몰라 보이는 그런 여건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보낸 그 시간은 정말 가치 있는 시간이어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 민수기 13장에서 가데스 바나에 도착했을 때에 그들은 광야 시간을 1년 남기돼서 보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광야, 저런 어려움이 있는 광야, 다 그친 광야를 지내왔는데 만약에 주님께 속하여 내 주님과 나의 사귐 가운데서 뜻있는 시간을 보내었다면 지금 그들은 주님과 함께가 되어 있고 주님과 동행이 되어 있고 주님 주시는 믿음이 되어 있는 정말 영광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할 수 있을 거예요. 환경과 여건은 극도로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그들의 시간은 귀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난 시간 어떻게 보내왔어요? 그건 오늘 여러분이 주님과 어떤 시간을 가지는가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나 주님과 함께 되어 있어. 예수님은 오늘도 이 어려운 여건 속에 내 주님이야. 주님 주신 믿음으로 난 살아갈 수 있어. 이 여건이 준비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귀중한 시간 속에 있는 여러분일 겁니다. 시간을 살아. 이 짤막한 말이 뭐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나에게 무슨 뜻이 있는 일이 있다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님과 나를 위한, 내 주님을 위한 시간을 사듯이 오늘도 삶을 꾸려본다고 한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정말 값진 시간을 사는 분이 될 수 있을 줄 압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루하루 주님 만나 뵈온 그날까지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나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사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시간을 사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시간을 보내간다면 대단히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을 줄 압니다. 비록 여러분이 처한 환경은 감옥이고 여러분이 처한 환경은 가진 것이 없고 여러분이 처한 환경은 참으로 열악하다 한다 할지라도 내 주님과 나의 관계를 온전히 붙잡아 본다면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생생한 일은 사실이 될 수 있을 줄 압니다.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다 이가. 어찌 될지도 모르고 산다 이가. 이런 말하고 오늘도 예수님이여 시간을 사고 싶다란 말은 분명히 다른 말일 것입니다. 나의 주님과 관계가 철저함으로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님을 위하여 시간을 사는 뜻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과 살아계신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참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가진 자는 지혜로운 삶을 산답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25장은 주님을 내 주님 삼고 내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은혜 속에 착실히 살아간 이는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란 말을 계속 듣게 된답니다. 내가 주님과 나 사이에 목자와 양처럼 내 주님께 탁 메인 마음으로 주님의 생명에 이끌린 마음을 산다면 우리가 주님께 그날 듣게 될 말은 참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때에 맞는 주님의 때에 맞는 시간들을 살았다고 칭찬듣게 될 거예요. 이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는 주님께 메인 사람들만이 가지는 말입니다. 너 시간 참 지혜롭게 살았다. 너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살았다. 너 정말 내 마음에 꼭 맞는 그런 시간들로 살았다. 얼마나 듣고 싶은 말입니까? 우리 주님께 매어감으로 그런 시간들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잊지 마세요. 김우중 씨는 굉장히 시간을 아끼면서 살았습니다만 복 있는 자가 아니었었어요. 그러나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우리는 주님께 속한 복 있는 자예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철저히 새겨가면서 주님을 위한 시간 살다 보면 여러분 정말 남은 시간도 값진 시간 될 거예요. 의미 있는 시간 될 거예요. 할렐루야! 시간을 살아. 두 번째로 저는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 독중 서신입니다만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우리가는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그 여건만 살았던 것만 봐도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습니다. 사자가 와서 어린 양을 취하여 가면 달려가서 어린 양을 그 입에서 빼앗고 사자가 달려들면 사자의 수염을 잡아서 찢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사자의 발톱에서 주님이 건져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곰의 발톱에서 주님은 건져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다. 아, 참 그러기 쉬워요. 그러기 쉽다고요. 우리가 열왕기상 13장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유능한 젊은 사람이 사자의 입에 찢겨버린 것, 그래서 죽어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건 사자 입에서 건진받은 게 아니에요. 사자 입에서 찢겨서 죽은 거예요. 이게 열왕기상 13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점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하면 너희가 그때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합니다. 내 육체의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했다는 거요.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순종했다는 거요. 이거는 벌써 사자 입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치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는 것 대부분입니다. 이 땅 사람의 대부분입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벌써 어둠에 붙잡힌 겁니다. 사자에게 붙잡힌 겁니다. 생각만 해도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사자의 입에 들어있는 거예요. 붙잡혀 있는 거예요. 진노의 자식이에요. 어둠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원함과 육신의 마음의 원함을, 육체의 원함과 육신의 마음의 원함을 쫓아 산다는 것은 사자의 입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란 것을 아는 이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 다니엘서 6장의 다니엘은 사자 입에 잡히지 않았어요. 사자 입에 찢기지 않았어요.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어요. 그때 다니엘은 보좌의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사귐 속에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 지키시고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 보호하시는 은혜 속에 있는 다니엘이었어요. 사자에게 찢긴 것이 아니었었어요. 우리가 주님께 속하여 주님의 사람으로 산다면 주님은 우리를 사자 입에 내주지 않아요. 사자 입에 내주지 않는다고요. 주님의 구원하심 속에 있는 우리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맹수가 누굴까요? 사람이죠. 그 사랑과 더불어 나도 육체의 원함을 쫓아 산다면 벌써 나도 짐승에게 붙잡힌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내 주님께 속하여 주님의 원함을 쫓는 이런 길에 서 있을 때에 그는 사자에게 잡히지 않았어요. 때론 환경과 엮어놓은 죽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단다 할지라도 주님께 속한 그 길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 고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 그 말인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듯이 찾는다고 했습니다. 이건 지나친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우는 사자의 그 못에 잡혀가요. 어떻게 살까요? 주님께 속하여 내 주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강하여지고 견고하여지고 우리는 굳게 서게 되고 우리는 온전케 될지언정 사자의 법은 안 돼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지 아니할 때에 우는 사자에게 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사자 입에서 건지 원늘이라 말의 의미가 어려운 말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체와 마음의 소욕을 쫓아 어둠의 길에 간다면 벌써 사자의 입에 사로잡힌 거예요. 주님을 따라 곱게 서다 보면 사자 입에서 건지운 거예요. 우리 이 말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사자 입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 속한 이들은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때에 사자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해요.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유자예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세요. 그 입을 막아주세요. 우리는 사자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말의 의미가 우리에게 정말 와닿는 오늘도 실감 있는 내가 지하 가운데 포로되지 아니하고 어둠 가운데 포로되지 않았다 말은 사자 입에서 건지온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 놀라움을 찬양하면서 옥중의 어두운 삶 속에서도 놀라운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의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주님께 속함이란 이 영광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이번에도 옥중 소식인 빌립보서 1장에서 한마디를 해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종기케 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있어요. 그 뺏긴 자 같아 보여요. 갇힌 자 같아 보여요. 그런데 잊지 마세요. 내가 주님과 나 사이에 복음이란 관계 속에 굳건하게 서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있다면 몸은 감옥에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과 저는 주인과의 나의 관계가 진정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경하게 할 수 있대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대요. 내가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런 삶 속에서도 오늘도 주님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 맺을 수 있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처한 이런저런 환경 속에서도 이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22절 이런 말씀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나요? 난 어쩔 수 없어. 안 돼. 난 어쩔 수 없어. 이 환경 속에서는 도리가 없어. 아니에요. 복음이 살아있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도 주님과 나의 이 생생한 말을 할 수 있을 줄 압니다. 나 이러지만 난 그리스도 안에 있어. 내가 아무리 옥중에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 주님은 내게 대하여 살아주시는 분이야. 그리고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할 수 있어. 이게 없다면 복음은 없는 거예요. 이게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여건이어도 복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울이 왕이라도 벌써 죽은 거예요. 사자 입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단은 그 어려움 속에 있어도 군대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어도 그는 주어진 이런저런 어려운 여건 속에 있어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는 정말 주님을 존귀케 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이 점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얼마나 귀해요. 오늘 여러분은 주님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존귀케 할 수 없나요? 그러면 여러분 벌써 끝난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아무리 여건이 어려워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할 수 있나요? 여러분은 엄청난 기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마지막 부분처럼 우리는 담대해야 돼요.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협력할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러한 것을 지금 가지고 있음을 알아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뜻깊을까? 그렇습니다. 주님을 모신 가운데서 우리가 이 놀라운 삶을 가지고 있음을 복음 안에서 나의 주님이 나에게 나도 주님을 향하여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보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소중한 귀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골로새서도 감옥 속에서 쓰여진 편지인데요. 시간은 비슷한 기간들입니다. 전 골로새서 3장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마라.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마라. 사도 바울 선생님은 감옥에 매여 있고 갇혀 있기 때문에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열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의 것 생각해라. 땅의 것은 생각지 마라. 그 땅의 것을 본다면 갇혀 있는 것도 포함되고 묶여 있는 것도 포함되고 참으로 열악한 환경도 생각나는 겁니다. 다 생각나는 겁니다. 그러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란 말은 이 진짜 맞나요? 사실이에요. 이것을 진정한 것으로 붙들 수 있다면 대단한 거예요. 감옥에 있지만 네가 땅에서 겪고 있는 이 모든 것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저 보좌에 계신 주님은 생각하라. 제가 잠시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과 21장과 22장을 짤막하게 말씀드리려고 생각해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 말씀 속에는 이런 것을 생각해보면 큰 축복이 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이런 마음으로 보좌의 주님을 주목하다 보면 엄청난 축복이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장에서 연관된 것인데, 내 백성아, 너희는 거기서 나와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육신 속에 살면서 죄 가운데 자유로울 수가 있나요? 그리고 죄 가운데 살다면 받을 재앙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나요? 다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복음을 보다 보면 거기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육체 가운데서 나올 수 있고 이 세상에 그런 어둠과 죄악 속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은 여러분과 제가 능히 죽음으로 나 육신의 어떠함에서 세상의 어떠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 땅에 남아있는 자처럼 보여도 복음 안에서는 이것이 사실이 될 수 있어요. 나와서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자리 잡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안에, 마태복음 5장에 산이 있는 동네처럼 부활하신 주님 안에, 산 아래 있는 동네 같은 사망의 땅과 흑암의 근처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드는 은혜 속에 있다면 이건 벌써 우리는 벗어나 있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란 말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실상이 된다고요. 아, 이거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렇게 살다 보면 이 땅에서 탄식하는 시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크든 작든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는 생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늘 입는 생활이 가능해요. 의의 생활이 끊임없이 이어져가요. 사실인 거예요. 계시록 20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육체가 이 땅에 있어서 이런 핍박을 받고 저런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영원하신 그 보좌의 주님을 내 주님 삼고 주님을 내 왕으로 삼고 주님 섬기는 그의 제사장으로 살다 보면 생활이 된다는 거요. 땅의 것만 생각지 말고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이 놀라운 것을 내가 붙든다면 이건 사실이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요. 육체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저런 시련을 겪을지라도 나는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주님을 내 왕으로 모시고 나는 주님의 제사장으로 섬기는 이 생활이 이루어져 간다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나를 생각지 않는 거죠. 이건 정말 사실입니다. 계시록 21장은 우리 주님은 보좌에 계시고 나는 연약한 육체와 어둠과 죄악이 많은 이 세상에 살고 있어도 우리 주님께 속한 나의 주님께 속한 마음과 보좌의 주님을 내 영혼의 주님과 신랑 삼는 참된 마음이라면 은혜로 내 삶을 옷 입혀 주실 때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정말 놀라우신 주님을 입은 아름답고 거룩하고 강하고 능한 삶을 어둠과 죄악을 능가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내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살 수 있겠는가? 아니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그 영토에서 오늘도 내 주님 되고 내 신랑 되신 주님을 옷 입고자 한다면 그 은혜를 앙망한다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나요? 여러분, 사도연이 밤모습에 있습니다. 참 열악합니다. 그러나 위의 것을 바라보면 보좌가 보이고 생명수 강의 길이 보이고 강 좌우에 길 좌우에 생명나무가 보이고 생명수가 흐르고 여러분 축복이 있고 빛이 있고 밤은 없고 저주는 없는 이 놀란 축복이 있는 겁니다. 이게 되는 겁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지 마라. 그걸 바라보고 그런 믿음 속에 살다 보면 이 놀라움은 현실이 되는 겁니다. 감옥에서라도 우리에게 위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지 말란 말씀은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위의 것은 생각 안 하고 땅의 것을 생각한 사람은 벌써 그 애굽에서 종로로 타는 그 생활밖에 없습니다. 어둠에 붙잡혀 매인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땅의 것 생각지 아니하고 위의 것 바라보고 있는 우리는 이 놀라운 삶이 정말 가능한 겁니다. 오늘 저는 옥중서신 가운데서 에베소서 시간을 살아 시간을 살아 그리고 디모데후서에서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그리고 빌립보서 1장 말씀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종기케 하련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게 전부 다 허구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러한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이런 삶이 가능함을 힘써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영광의 날입니다.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시간 살 것도 없고 그냥 포로돼서 끌려가면서 살고 있다. 아니에요. 내 주님 모시고 시간을 사서 쓰는 것처럼 써보자. 정말 감사합니다. 사자가 없는 것 아니고 온통 사자가 있어도 주님과 함께 사자 입에서 건지우는 값진 생활을 산다. 오늘도 주어진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종기케 하는 귀한 삶을 살고 있다. 위의 것을 바라보면 위의 것이 우리에게 현실이 된다. 큰 축복이 된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목사님 소중한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기도는 김병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귀하신 목사님 보내주시고 첫날부터 이렇게 힘있고 생명이 넘치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 속에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남은 시간들 시간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고 사자 입에서 건지움을 받는 이런 놀라운 은총 속에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 있게 되는 이런 복된 삶으로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위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않도록 날마다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인사해 주신 두 분의 선교사님들에게 이런 복된 삶으로 남은 생애를 채워주옵시고 수고해 주신 김양유 목사님에게도 이러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온 식구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이러한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